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맥추 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다윗왕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훌륭한 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인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왕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도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에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이스라엘의 국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국기에 보면 파란 띠가 이렇게 있는데 가운데 별이 있습니다. 그게 다윗의 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다윗이 세운 나라라는 그 증거입니다. 그 정도로 막강하게 영향력을 지금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지금 복음이 들어온 게 100년입니다. 10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보다 더 영향력이 끼쳤습니다. 특히 이승만 대통령 됐지 않습니까? 나라를 건국한 사람 아닙니까? 또 김할란 여자죠. 그 김할란 박사는 뭡니까? 이와 여대를 세웠지 않습니까? 도산한 청호 뭡니까? 그리고 모든 그 자기는 입에서 책을 띄면은 내 혀에 모래가 씹는 것 같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주 독서를 강조한 사람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가 그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서재필 독립운동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또 사람이 뭐냐, 손양원.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아들로 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주기철무사. 다 신사참배한 그때 자기는 아주 고고하게 그냥 그 못이 박은 길로 걸어갔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지금 신앙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지금은 기독교인 참 많습니다. 네 명 중에 한 명이 기독교인이라고 했죠. 아무 영향력도 없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근데 알렌 선교사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가 세운 병원이 지금 얘기하면 연세대학병원입니다. 그전에는 세브란스 병원 그랬습니다. 거기서 나온 학교가 연세대학교입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없었으면 우리나라는 계속 한약방 가가지고 약 쥐어 먹고 이랬어요. 돈 엄청 내고요. 그리고 맨날 서당에서 공부해야 돼요. 지금 시대가 바뀌었는데. 그분들이 왔기 때문에 참 다행스럽게 우리나라를 이렇게 세운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우상성겨야 돼요. 지금은 어느 정도입니까? 그 우상하고 돌을 갖다가 조각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쳤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도 영향이 안 나요. 왜 그래요, 여러분? 오히려 욕을 먹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다윗처럼 복음 가진 지도자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깨달아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도 복음 제대로 하는 인간들이 없어요. 참, 이거 참 통탄할 일입니다. 우리가 진짜 가슴 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주 이 복음 가진 지도자인 그 다윗이 어떤 상태였냐? 성경에만 말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눈에 보이는 사탄이, 눈에 안 보이는 사탄이 보이지 않게 사람들을 다 멸망으로 몰고 가지 않습니까? 여기서 빠져나올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식인은 하나도 모릅니다. 과학자는 더 모릅니다. 그 과학만 맹신합니다. 돈 있는 사람도 못 빠져나옵니다. 모르니까. 그런데 신기하죠. 거기를 빠져나오게 하신 분이 그걸 보고 그리스도라 합니다. 그리스도를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이고 신약에서는 오신 분이죠. 그리고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냥 정치인이 아니고 그냥 왕이 아닙니다. 복음을 아주 깨닫고 누린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응답을 받았나 한번 봅시다. 첫째, 다윗의 어린 시절입니다. 그 어린 시절에 뭘 했습니까? 목동일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아삽이 쓴 시입니다. 다윗이 쓴 시가 아니고 아삽이 쓴 시인데 거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양의 우리에서 다윗을 골라내서 선택해서 이스라엘을 기르는 왕으로 선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벌써 양의 우리에 있을 때 목자로 있을 때 다윗을 뽑아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복음이 확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세 가지 시스템이 각인된 거예요. 그 세 가지 시스템이 뭐냐면 시편 150편 중에서 73개를 다윗이 쓴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말씀이 각인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기강에서 그게 뭡니까? 나는 기도가 각인되는데 그 기도가 뭐였냐? 다윗이 양을 치면은 심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심할 때마다 뭐를 했겠어요? 찬양을 했겠죠. 그런데 다윗의 쓴 시가 다 뭐냐면은 찬양시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각인시켜 놓은 겁니다. 어떤 기도를 했겠습니까? 나는 양 한 마리도 안 잃고 양을 잘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지켜주세요. 이런 기도 했을 겁니다. 거기는 없지만은 성경에는 없지만 그런 기도 분명히 했을 거라고.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원이 직장에 가죠? 최고로 일하면 됩니다. 내가 사업을 하죠? 최고로 일하십시오. 그러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죠. 기도를 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또 다윗이 또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돌팔매질을 한 겁니다. 우리 옛날에 새총 있잖아요. 새총에 이렇게 고무줄에서 이렇게 그거 걸어가지고 이렇게 돌로 쏘잖아요. 씨 같은 거, 뭐 콩 같은 거 넣고 쏘잖아요. 그러면 잘 쏘는 애들은 뭐냐면 새도 떨어뜨립니다. 근데 신기하죠. 다윗은 물매라는 게 있어요. 물매. 헝겊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가죽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물매. 거기다 돌을 넣은 겁니다. 그걸 너무나 숙달한 겁니다. 전문 기능이 각인된 겁니다. 양을 한 마리도 잃지 않으려니까 기도하면서 그 기능을 갖춘 겁니다. 그래서 이걸 세 가지를 뭐라냐? 영적 시스템을 갖춘 겁니다. 그리고 또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뿔 병에다가 기름뿔 병에다가 기름을 넣어 갖고 와서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성령 충만을 받은 겁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세 가지를 심어준 겁니다. 다윗에게. 성경에는 없지만 세 가지를 심어줬을 거라고 추측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세절기 언약이 성취된 순간이다. 그리고 두 번째, 너는 반드시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준비해라. 언약궤가 지금 바깥에 있지 않냐. 그리고 세 번째 심은 너는 반드시 왕 될 거다. 그러니까 성전 질 준비를 해라. 그래서 이 비전을 이게 뭐냐? 여호와의 신에 크게 임한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 충만 받은 겁니다. 우리가 제목이 분명하고 조금만 기도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꼭 놓치지 마세요. 성전을 어떻게 짓습니까? 여러분 축복 받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세 가지 언약을 꼭 잡아야 됩니다. 언약궤. 그리고 언약궤가 있을 성전. 그리고 우리는 왕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세상을 다 리드해야 됩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237 성전이 필요한 겁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성령 충만 받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아주 중요한 걸 얘기했어요. 사무엘상 16장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16장 23절입니다. 구약 435면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적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난다. 이 경험을 한 겁니다. 한마디로 하면 현장을 확실하게 본 겁니다. 지금 현장이 뭡니까? 다 악령이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기능이 어느 정도냐? 수금을 타냐? 그러니까 아마 수금을 탔다는 얘기는 작사 작곡도 했다는 얘기죠. 근데 그 수금을 타는데 그 기능이 어느 정도냐?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령이, 사울에게 임했던 악령이 떠나가는 겁니다. 이런 체험을 어릴 때, 목동으로 있을 때 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 이 체험을 해야 됩니다. 어느 날 그 이현아 선생님이 나한테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아빠는 아닌데, 목사님인데. 그러면서 나한테 하는 말이 뭐냐? 그 우리 아이들 데리고 무당집을 가겠다 그래요. 그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가면 돼. 그냥 새생명교회에서 나왔다 그러고 가면 돼. 근데 갔는지 안 갔는지 내가 확인을 안 해봐서 갔겠죠. 갔다 왔다는 보고가 없어가지고 헷갈리고 있어요. 근데 현장을 봐야 됩니다. 귀신이 들린 현장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복음이 소중한 줄 압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현장을 본 겁니다. 그것도 지 장인으로부터. 여러분, 장인도 별 수 없습니다. 복음이 뿌리 내리지 않으면 사탄이 틈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다윗의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두 번째죠. 다윗의 청소년 시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로 5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청소년 시절이 어떠냐. 드디어 문제가 터진 겁니다. 블레셋 군대가 골리앗 장군을 앞세우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겁니다. 그때 골리앗의 키가 얼마나냐. 사무엘상 17장 4절로 7절에 보면 골리앗의 키 6규빗 한 뼘이라 그랬습니다. 그게 뭐예요? 3cm 모자라는 3m예요. 여러분, 체형만보다도 크다는 사실이에요. 체형만을 봐도 징그럽더라고요. 어떻게 저 인간이 저렇게 큼죠? 근데 그보다 더 크는 거예요. 그보다 1m가 크니까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그런데 갑옷의 무게가 그게 뭐예요? 50g이에요. 대충 계산을 해봐도 50kg이야. 날만 하나가 5kg이에요. 그 무거운 갑옷을 입고 창을 또 들었잖아요. 그 날만 하나가 그 무게인데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런데 이게 덩치값을 하는 거라. 그런데 신기하죠.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40일 동안 그 모욕을 하고 있는데도 한 놈도 나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뭐든지 문제 생기면 내가 나서야 됩니다. 교회 문제 생기죠? 내가 나서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밀을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나서겠죠? 아닙니다. 그걸 봤으면 내가 나서라는 뜻이죠. 근데 아무도 그걸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 임금이 너무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이럽니다. 17장 25절입니다. 사울 왕이 너무 답답하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재물로 부여하게 하겠다. 내 딸을 아내로 주겠다 합니다. 그리고 세금을 완전히 면제해 주겠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서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 안 나서겠습니까? 골리앗 앞에 가면은 죽거든요. 죽는 사람이 무슨 돈이 필요합니까? 죽는 사람이 총각이면 어떡해요? 돈이 무슨 필요하겠습니까? 그게 아무도 안 나서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심부름을 온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17절로 18절에 보면 이새가,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형들에게 떡 10덩이를 갖다 주고 반드시 천부장에게 치즈 10덩이를 줘라. 그러면서 신분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뒤에 한 말이 있습니다. 증표를 갖고 와라. 그 얘기는 뭡니까? 이게 또 하나님이 증거로 활용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이새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니 안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전쟁이 터졌는데 보냅니다. 왜 그랬겠어요? 언약이 있는 걸 알았다니까. 그래서 현장을 보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 증표가 완전히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다윗이 하는 말이 있어요. 17장 26절이죠.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나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큰형 엘리압이 들었어요. 28절에 큰형 엘리압이 그것을 다윗에게 듣고 다윗에게 노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안다.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아 참, 다윗에게 언약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형들은 겉으로만 판단한 거야. 참 이게 우리는요 인연을 봐야 됩니다. 사람의 속을 봐야지 겉을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 당시 다윗은 중학생 키 정도 됐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주은이 키 정도 된 것 같아. 아마 유광수 목사님 키 정도 된 것 같아. 그 정도 됐는데 누가 그걸 나가서 싸우겠어요. 이게 겉으로만 판단한 거야. 그랬더니 다윗이 또 기가 막힌 얘기합니다. 29절에 이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말한 것밖에 없는데 형이 왜 그러냐 이거죠. 그러면서 뒤에 중요한 말이 이게 내가 어찌 이유가 없으리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냐? 저게 사단 충만해가지고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데 내가 왜 어찌 이유가 없냐. 우리는 이유 있는 복음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사가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요? 이유 있는 복음을 가졌으니까.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거는 문제가 왔다는 건 내가 축복받을 기회입니다. 그걸 확인하라는 거죠. 끝났으면 그걸 확인하라고 문제를 허용하는 거지 뭐하러 하나님이 장난삼아 문제를 죽이겠습니까? 모든 거 끝났다. 그거 확인하라. 그러고 내가 새로운 기회를 주겠다. 새로운 응답을 주겠다. 그게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병든 사람들 속지 마세요. 병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냥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그냥 언약으로 충만하면 됩니다. 그러면 병 고치고 안 고치면 하나님 소관이지 내 소관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참 신기한 말 하잖아요. 이유가 없으니까. 근데 그 말을 어떤 사람이 들은 거예요. 그걸 사울에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 얘기를 하니까 다윗을 부른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보니까 이러죠. 사울이 하는 말입니다. 33절에 이럽니다. 사울이 네가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입니다. 그는 싸울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또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34절 35절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입니다. 17장 34절 35절 자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네. 다시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그러니까 사자와 곰을 쳐 죽인 경험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이릅니다. 36절 같이 보겠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 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자와 곰같이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나에게 맡기시면 내가 그 사람을 쳐 죽일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얕잡아 본 겁니다. 왜 얕잡아 봤겠습니까? 확신이 있었습니다. 교만이 아닙니다. 사울하는 이 다윗은 화도 안 냈습니다.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맷돌 다섯 개를 고른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모세오경이라고. 아니에요. 다윗이 엄청 크잖아요. 근데 빈 곳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빈 곳이 뭐냐면 투구를 안만 써서도 이마입니다. 요거. 그거를 칠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 돌 하나로 쳤잖아요. 근데 대비를 한 거죠. 다섯 개를 고른 거예요. 혹시 이것이 안 되면 그 다음 걸로 치겠다 이런 거죠. 확신이 있었던 거지. 모세오경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주 그, 아주 성경 호벽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유목상이 그러더라고요. 그건 자신이 있어서 한 얘기지. 그 모세오경 아니라고. 그렇겠죠. 참 중요한 게 뭡니까? 그 경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나한테 맡길 거라.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합니다. 사울이 또 38절에 보면 사울이 갑옷하고 투구를 입히잖아요. 그리고 창을 들게 하잖아요. 방패를 들게 하고. 그러니까 너무 버거운 거야.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다 벗어버린 거예요. 그러고서는 물맷돌하고 물매만 이제 딱 가지고 그것도 제구에다 주머니에다 넣은 거죠. 그리고 다윗한테 아주 신기하죠. 빨리 달려간 거예요. 얼마나 숙달됐습니까? 여러분, 우리 민족이 동이민족입니다. 동이민족이 뭐냐? 활 쏘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 우리 민족의 특징이 뭐냐면 말 타면서 활 쏩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하냐? 몽골에서부터 합니다. 몽골 말이 뭔지 아십니까? 조랑말이에요. 그 조랑말이 제주도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게 몽골이 쳐들어와서 풀어놓은 거예요. 그 조랑말을 타고 빨리 달리면서 활을 쏘는 거예요. 다윗은 조랑말이 아니라 지가 달려가면서 쏜 거예요. 그러면서 제구에 있는 돌을 꺼내가지고 딱 하나, 그걸 물매에다 매든 거예요. 휘휘 돌리면서 팍 던진 거예요. 찍소리도 못하고 꼬꾸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다윗이 칼이 없잖아요. 사울 그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그 엄청 무거운 거 아닙니까? 그때 힘이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빼가지고 그냥 그 힘에 의해서 그냥 모가지를 댕강 잘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네 집에다 걸어놓은 거예요. 아차. 그 왜 걸어놨는지 나. 그리고 그 제사장 집에다 칼을 또 따놓고 제사장이 피해서 도망갈 때 다윗이 피해서 도망갈 때 그 칼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이 우는 소리예요. 뭐냐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로다.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는 다 도망간 거예요. 한 명도 나서지도 않았던 이스라엘만 그냥 환호성을 지르는 거죠. 여기까지가 다윗의 청소년 시절입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문제가 터지는 거죠. 그게 뭐예요? 다윗의 청년 시절이에요. 사울의 상태를 먼저 알아야 돼요. 사무엘상 18장 7절입니다. 네. 7절 8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는 남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죽일 기회를 찾은 거죠. 그러면서 또 이래요. 10절에 같이 합독합시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러면서 11절에 뭐라 하냐. 스스로, 예, 같이,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두 번 피하였더라. 아, 참. 이때부터 고난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거의 다 사람으로부터 오잖아요. 사람으로부터 상처당하고. 이 사울 임금의 특징이 뭐냐? 시기가 들어온 거예요. 시기가 들어오니까 당장 악령이 틈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 시기와 질투를 들을 필요 없어요. 만약 시기와 질투를 계속 갖고 있으면요, 악령이 틈타요. 그러니까 문제가 자꾸 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 생각하셔야 돼요. 아, 제가 귀신이 틈타고 있구나. 그러니까 지도 어쩔 수 없구나. 이렇게 향해야 돼요. 꼭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반드시 시기는 흑암의 통로가 돼요. 저는 이게 참 많았던 사람이에요. 남이 뭐 좀 잘 되는 거 꼴을 못 보겠는 거야. 근데 말은 안 해도 표정이 아주 안 좋아지는 거예요. 저는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게 영적 사실을 누리는 수밖에 없어요. 계속 언약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게 잠재워지더라고요. 이래야 돼요, 여러분. 다 시기가 있어요. 다 질투가 있어요. 우리는 옛말에 그랬잖아요. 사돈이 땅을 사면은 배가 아프다고.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언약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증인이 돼야 돼요. 증인이 된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증인을 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소리를 듣고 사울이 시기가 생긴 거예요. 그때부터 다윗은 고난이 시작된 거예요. 그 어려움이 올 때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시편 23편을 묵상하셔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 그가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느니라. 지팡이가 뭐겠어요? 인도하는 것이요. 막대기는 뭐겠어요? 짐승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두 가지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하고 흑암을 무너뜨리기도 하시고요. 이게 인도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생길 때는 반드시 시편 23편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하실 말씀인데요. 그리고 이때부터 다윗은 도망다니기 시작해요. 그때 도망다니는데 굉장히 응답을 받아요. 모든 충신은 다윗에게 붙어요. 간신은 사울에게 붙어요. 참 이게 도망다니는 게 이게 사실은 알고 보니까 나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죠.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려고 기회를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윗의 임금 시절입니다. 사울 왕은 전쟁터에서 즉사합니다. 그 블레셋 군인이 쏜 활에 심장을 정통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이 심장에 있는 화살을 뽑으려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화살이 부러지는 겁니다. 힘이 없으니까, 늙었으니까. 그런데 그 사울 임금이 옆에 있는 병사한테 칼을 뽑아서 나를 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병사가 꼼짝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울 임금이 지가 지 손으로 칼을 찔러가지고 자살을 합니다. 왜냐? 블레셋 군대에 죽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사울도 굉장한 사람이에요. 복음이 희미해서 그러고 악신이 들려서 그렇지. 다윗, 옛날 같으면 다윗을 보낼 텐데 다윗이 안 보내는 거예요. 지가 직접 나간 거예요. 그리고 죽을 때 보세요. 적장한테 죽기 싫다 이거죠. 참 이거 보면 사람 괜찮은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문제가 와서 그러지. 영적으로 문제 오면 지가 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이거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악령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윗이 마지막으로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무엘 하 6장 1절로 15절에 뭐 언약궤를 옮긴 거예요. 사무엘에게 들었던 말씀, 그리고 아버지 이새에게 들었던 말씀,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수레가 언약궤를 떨어뜨리니까 그거를 웃사가 또 잡다가 그게 또 즉사해서 죽고, 그러다가 어느 집에다가 갖다 놓으니까 그 집안이 복을 받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그 언약궤를 옮긴 거예요. 근데 너무 기쁘니까 춤을 춘 거예요. 그거를 또 아내가 보고선 비웃었잖아요. 자기는 언약궤 옮기는 게 기뻐서 춤을 췄는데 그 비웃은 그 사람은 또 문제가 오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 하 8장 1절로 18절은 계속 전쟁을 해요. 그러면서 영토를 확장을 시켜놓는 거예요. 사울 다윗이 임금이 됐을 때 모든 임금들이 와서 다윗 복기를 그렇게 사모했잖아요. 한마디로 하면 나라를 든든히 세운 거예요. 이게 다윗이 한 일입니다. 그리고 사무엘 하 9장 1절로 13절에 보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어요. 다 죽었는데 무비보셋이 다리를 절어요. 그 아들을 데려다가 겸상을 하는 거예요. 임금의 자리에서. 근데 그 아들이 왜 절었냐? 유모가 전쟁통에 아기를 이렇게 안고 가다가 떨어뜨린 거예요. 그 다리를 절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아이를 데리고 이제 도망을 갔는데 다리를 졌는데 그걸 찾은 거예요. 임금이 돼가지고. 그러고선 그 아이하고 같이 겸상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매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알고 보면은 요나단을 사랑했거든요. 브로맨스라 그러잖아요. 요나단도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고 다윗도 요나단을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인데 어떻게 무시할 수가 있겠어요. 이게 다윗의 말년이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다윗도 죄를 졌어요. 그 사무엘 하 11장 1절로 1절부터 12장 14절에 보면 밧세바를 범하죠. 모욕하는 여인을 보고 음욕이 든 거예요. 그래서 왕궁으로 끌어들여서 밧세바하고 동침을 한 거예요. 그 털끄덕 임신을 해버린 거예요. 해도 조심해야지. 임신이 딱 돼버리니까 이게 또 방법을 쓴 거예요. 그 우리아라는 남편이 우리아 있잖아요. 우리아를 동침을 시킨 거예요. 근데 이게 워낙 충신이라, 아니 왕의 신하들도 집에 안 가고 야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겠습니까? 하고선 안 간 거예요. 몇 번을 보내도 안 가니까 다윗이 또 방법을 쓴 거예요.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이려고. 그 보낸 거예요. 그런지 덕덕 죽은 거예요. 그러고선 그 우리아의 밧세바를 왕궁으로 끌어들인 거예요. 그런데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와서 아주 책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당신이 양이 많은데 양을 또 다른 가난한 사람의 양을 취할 수 있습니까? 그 당신이 그런 짓 한 거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당신이 낳은 아이가 며칠 있다 죽을 거라 이래요. 그랬더니 진짜 그런 거예요. 애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 죽을 때는 계속 기도하더니 죽고 나니까 내가 어떻게 하겠냐 하면서 깨끗이 털고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죄도 질 수가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즉시 회개하는. 즉시 해겠다는 게 뭡니까? 십자가를 붙잡은 거예요. 그래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사탄이 틈타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24시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늘 언약 생각 속에 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왔다가도 도망가요. 그리고 또 사무엘하 13장 1절부터 18장 5절까지 보면 아주 중요하게 나오죠.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한 거예요. 다윗이 이미 늙었는데. 그러면서 도망가요. 도망가면서 한 말이 있어요.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마라. 그렇게 명령하고 도망을. 또 시므이가 욕할 때가 있잖아요. 다윗이 도망다닐 때 시므이가 욕하니까 죽이지 마라 그래요. 그러면서 뭐냐? 하나님이 저에게 시켜서 나에게 하는 말이다. 이게 다윗의 그릇이에요. 사람 흉보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에 안 들더라도 거짓말 좀 하세요. 예? 잘한다 이러세요. 곱값더라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거는 축복권밖에 없어요. 저주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사무엘하 19장 1절로 39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도망다니다가. 그러면서 나라를 든든히 세우죠. 그리고 마지막 한 일이 있어요.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에 보면 성전을 든든히 세우죠. 그 성전을 준비하는 거예요. 모든 재물을 다 갖고 와야 돼요. 그런데 너무 재물이 많아가지고 다 돌려보냈잖아요. 우리가 그런 축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진짜 축복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전을 건축할 수가 있어요.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를 축복해 주세요. 근데 하루에 세 번씩 꼭꼭 기도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하죠. 그래야 우리가 237 나라를 살릴 수가 있죠. 우리 사업하시는 사람들 언약적 축복 회복하시길 축원합니다. 빛의 경제가 있어야 돼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다윗을 키운 두 사람이 있어요. 사무엘이죠. 사무엘이 기름 붓고 반드시 얘기한 게 있어요.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준비하라. 그리고 저 아버지 이새죠. 이새가 뭔 말을 했겠어요? 언약이 있는 줄 아니까 다윗을 심부름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증표를 갖고 오라. 참 이게 또 다윗의 증인이 될 줄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결론적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안 돼요. 또 실력만 있어도 안 돼요. 두 가지 같이 해야 돼요. 오늘 여기 이랬잖아요. 시편 78편 72절이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그 자기 마음의 완전함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리고 그 손에 능숙함이 뭐예요? 기능이에요. 두 가지를 같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지식만 있어도 안 돼요. 하나님 아는 지식도 있어야 되고 세상 아는 지식을 같이 겸비해야 돼요. 다윗이 이래서 쓰임받은 거예요. 아, 믿음도 있고 손에 기능이 아주 능숙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운 거죠. 한마디로 해도 왕이 될 줄 알고 믿음 생활을 한 거예요. 우린 그런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세계복음화할 사람으로 하나님이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왕이 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믿음으로 완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믿음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 후대들이 믿음과 전문성으로 우리 그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축복을 받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237 성전을 회복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서옵나이다. 아멘.